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수혜자. 다시 한번 시작. 복음 수혜자. 저희가 토요일 새벽마다 바이크 선교회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새벽 5시 반에 저희가 보통 모입니다. 모여서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은 자전거 타는 거나 반밖에 안 되고 총 시간에 반은 이게 토크하는 시간이 많아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눠요. 뭐 신앙 얘기부터 해서 뭐 또 이제 뭐 세부에서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부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좋은 지혜들도 좀 저희가 나누기도 하고 남자들끼리 그리고 뭐 정치 문제 같은 것도 얘기도 하고 정치는 우리 교회는 중립이에요. 보수도 진보도 아닌 중립이에요. 교회는 그래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서로 이제 뭐 지지하는 곳이 있으니까 그건 다 존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정치 얘기도 하고 뭐 경제 얘기도 하고 크게는 뭐 세계 경제와 세계 정치 문제 얘기도 우리가 좀 얘기를 하는데 어제는 우리 집사님이 미국은 참 복받은 나라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은 참 복받은 나라인 것 같다. 뭐 그 있잖아요. 알래스카도 샀는데 그 대박이 나고 또 이 미국이 원래 땅이 넓지가 않았었잖아요. 처음에 미국 땅은 그렇게 넓지가 않았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셨어요. 이게 미국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종교의 자루를 찾아 신대륙에 건너온 이 청교들에 의해서 미국이 세워졌다 그러지만 사실 1783년까지는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정말 많은 죄수들이 이 미국 땅에 옮겨졌어요. 많은 죄수들이 옮겨지고 그들이 땅을 개간하게 하고 농사를 짓게 하고 그 수확음료를 걷어가지고 또 영국으로 가져가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고 그 대신 이제 청교도들은 1620년에 와가지고 이제 정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왠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정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영국과의 한 8년 동안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를 이제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783년입니다. 미국 당시에 이 미국의 영토는요, 미 대륙의 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동부 쪽만 미국이었어요, 당시. 이게 1783년 당시의 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막 선이 막 이게 갈라져 있죠. 몇 군데로 이렇게 크게 그냥 굵직굵직하게 나눠져 있죠. 이게 뭐냐면 뭐 스페인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이런 나라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땅이야. 선 쫙 거놨어요. 여기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저 넓은 땅에 사람이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저 넓은 땅에 선을 쫙 거놓고 여기는 우리 땅이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땅 따먹기 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서로 땅 따먹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땅이야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이 이 독립을 하면서 이제 이 영토를 확장하는 일을 하는데 영국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그냥 받은 넘겨받은 땅도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프랑스 땅이고 또 스페인 땅이고 멕시코 땅인데 그런 나라 사람들로부터 거기 뭐 사람들도 없고 옮겨 사람 살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들로부터 헐값에 그걸 사버려요. 헐값에 사들이거나 또는 뭐 이양받거나 합병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의 미국의 영토가 그때 있는 만들어진 겁니다. 이 지금의 미국의 영토가 만들어진 게 지금부터 15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이게 얼마 안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의 이런 부동산 사고 팔았잖아요. 그 매매에 있어서 초대박을 터뜨린 이 최고의 거래는 누가 뭐라 그래도 1867년에 러시아로부터 받은 이 얼음의 땅 알래스카예요. 알래스카는 한반도 넓이의 약 8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남북한 합쳐서 이 한반도 전체 있죠. 우리나라 남북한 전체 합쳐서가 그게 8개가 저기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큰 땅입니다. 근데 그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80억 원인데 이거를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한 2조 원 정도 된다 그래요. 2조 원 정도. 그 2조 원 정도면은 우리나라의 이 조단이 1조 2조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 재벌들이 꽤 많거든요. 뭐 이건희 같은 10몇 조를 갖고 있는 뭐 더 많이 갖고 있나요? 그렇게 갖고 있는데 근데 뭐 1조 2조 정도 그 재벌들이 좀 있어요. 그런 재벌이 자기 돈 들여서 저 땅 그냥 사는 거랑 똑같은 거 그 정도예요. 그래 한 2조 원 정도 들은 거죠. 자, 러시아는 땅을 팔기 전 100년 동안 알래스카에서 모피를 얻었어요. 거기 많은 모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모피를 얻기 위해서 너무 남획을 한 거예요. 동물들을 너무 많이 죽인 거예요. 너무 남획하다 보니까 이 100년 동안 이제 모피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이 동물들이 다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당시 러시아는 크림반도 전쟁으로 인해서 국가 재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요. 쓸모없는 땅, 이제는 모피를 얻을 수 없으니까 이 땅에서 무슨 이 얼음의 땅에서 뭘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알래스카를 헐값으로 미국에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골치 아픈 이 얼음의 땅을 잘 팔아치웠고 자기네 재정이 어려우니까, 국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거에 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쪽이 있었어요. 왜 우리한테 왜 이렇게 큰 얼음 박스가 필요한 거냐 이러는 말을 하는 의원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큰 얼음 박스는 필요 없다, 이건 잘못된 거다, 왜 국가 재정을 그렇게 낭비하냐 하면서 이 정부는 그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때까지가 그랬어요. 그때까지. 그런데 그 후에 30년 뒤에 이 알래스카에서 어마어마한 금광이 발견된 거예요. 30년 뒤에 어마어마한 금광이, 금광뿐만 아니라 석탄과 철광석, 구리 뭐 등등 해가지고 엄청난 지하자원들이 발견되기 시작하고, 1968년에는 엄청난 매장량을 자랑하는 석유가 발견되면서 미국은 단번에 세계 석유 매장량 3위에 딱 올랐어요. 지금은 이제 뭐 셰일가스라든지 이제 더 많은 석유들이 이제 지금 발견이 됐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해내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물론 제일 많이 씁니다. 전 세계에서 20%는 미국이 다 써요. 전 세계에서 나는 석유 20%는 미국이 다 쓰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쓰죠. 또 이 알래스카는 그 이후에 이제 냉전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 냉전 시대에 이 알래스카에 미사일을 배치해서 당시 소련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군사적인 요충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던 부동산 거래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초대박을 터뜨린 부동산 거래로 역사 속에 기록이 되게 된 겁니다. 미국은 현재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GDP의 25%, 전 세계에서 생산하려고 만들어내는 모든 이거 있잖아요. 이거에 25%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세계의 정치, 경제, 외교, 교육, 문화, 뭐 군사, 문화, 예술, 체육 모든 영역에서 사실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역사는 독립후 25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이 나라가 역사가 이렇게 짧은 거예요. 하지만 어떤 나라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고 쓸모없는 땅이라고 해서 헐값으로 소유했던 땅을 미국에 팔아넘겼고, 현재 미국은 수백 수천 배 아니 수만 배의 수혜자가 돼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뭔가 놔야 되는 게 있어야잖아요. 미국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함께 볼까요? 시작! 축복은 받은 자의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 축복은 받은 자의 것이다. 이 바울 사도는 2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를 중심으로,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놔요. 기도처소로 내놔요. 그래서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심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어떤 방법으로 옥에서 나와서 새롭게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 집에 가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바울사도가 또 다른 집으로 가는 장면, 뭐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봤어요. 자, 그리고 다른 성경을 살펴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떠나면 이 초신자들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같이 동행했었던 의사 누가 있죠? 누가를 이 빌립보의 임시 목사님처럼 이렇게 놔둡니다. 그래서 빌립보 새로 새신자들인데 이 새신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미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바울과 실라가 도착한 곳은 빌립보에서 남서쪽에 위치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예요. 그곳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강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 그러고 구약 성경은 메시아라 그래, 같은 뜻입니다. 이 그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임을 증거했던 거죠. 자, 그리고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이 바울의 복음을 들은 헬라인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상류층 귀부인들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역사가 바울의 전도 활동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구약 성경을 강론했어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어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누구보다도 복음을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하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이 믿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안 나타나 있어요. 안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9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유대인들의 조상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이었죠. 유대인들은 선민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어요. 말씀이 주어졌어요. 언약이 주어졌어요. 자, 그리고 로마서 9장 5절 말씀도 볼게요.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가 어떤 민족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배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역사예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 왕들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유대인 중에 나셨어요. 그리스도는 영원히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의 후손 중에 나타났다는 이런 엄청난 영광을 유대인들은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바울 사도 역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지역을 들어가든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의 첫 번째 기회를 줬어요.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하던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이 복음을 유대인들은 바울로부터 데살로니가에서 가장 먼저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 특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였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요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4절에서는 데살로니가의 많은 헬라인들과 귀부인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장면인데, 먼저 복음을 전해들은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고 도리어 바울을 향한 시기심이 가득해서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때를 지어서 바울 일행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울은 다시 다행히 피신했어요. 피신한 바울 일행을 붙잡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는 형제들을 그 지방의 관원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가요. 끌고 가서 이 사람들은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고 로마 황제 가이사를 대적하여서 다른 왕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고 소문을 퍼뜨리면서 로마 정부를 반역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엉뚱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으로 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들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옥에 갇히게 되는 장면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먼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어요.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복음을 먼저 들을 수 있는 우선권이 없었죠. 그들은 유대인들 다음에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자마자 반응하기 시작해요.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설교 서론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래스카라는 땅이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먼저는 그들에게 우선권이 있었고 그들은 그 축복의 땅을 가꾸고 관리해서 엄청난 축복을 누릴 우선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헐값에 미국에 팔아넘겨버린 거예요. 그 축복을 걷어찬 거예요. 그 축복의 크기를 보지 못한 거예요. 러시아 정부의 재정적인 어려움, 그 순간의 힘겨움을 해결하려고 미국으로부터 그 얼마의 돈과 그 천의 땅을 바꿔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미국은 그 축복의 땅을 헐값에 사서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것이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게 오는데 그 축복은요 받은 자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어쩌면 주어졌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걷어차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걸 축복이라고 주셨는데 이걸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주어진 축복은요 진정한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의 가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축복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부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거 축복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가치를 모르고 그걸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복이 되지 않을 겁니다. 축복이란 건 내가 이건 받은 자의 복이야. 이건 내게 복이야. 여러분 세부 와서 힘들잖아요. 세부 와서 살면서 힘든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 세부 와서 공부 영어 힘들어. 학교 가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뭐 브라이트든지 뭐 어디든지 뭐 아이들 이번에 학교들 많이 들어가는데 애들이 같이 초기에는 한 학기 동안은 배가 자주 아플 겁니다. 저 학교에서 연락이 와요. 배가 아프다고. 아프지. 못 알아듣는 말을 선생님이 계속 영어로 하는데 그걸 알아들으려고 애를 쓰고 막 집중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애가 조퇴하는 일이 종종 있을 겁니다. 근데 포기하면 안 돼요. 그게 축복이거든요. 여기서 공부하는 애들 얼마나 복입니까? 1, 2년만 지내보세요. 애들 지내들끼리 영어로 수다를 떨어요. 1, 2년만 지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정말 큰 복인데 이걸 모르고 여기 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서 계속 그냥 딴 생각만 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그 주어진 축복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축복을요 걷어차 버렸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축복을 받아들였어요. 저는 매주 온 정성을 다 쏟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여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이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받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매주 그래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가 이곳에 우연히 정말 잠시 들렸던 여행객 그중 그 여행객에게도 그리고 또 어학연수 왔던 유학생에게도 그의 평생을 바꿀 만한 놀라는 비전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미 비전과 믿음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평생 이 말씀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매주 기도합니다. 만약 매주 이 축복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우리 매주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그 축복을 받지 않으면 어쩌다 한 번 들린 방목에게 그 축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남에게 뺏기는 거예요. 그러나 매주마다 떨어지는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은요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이 세부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매주 전하지만 이 말씀을 모두가 아멘하며 받는 건 아닐 겁니다. 만약 어떤 분은 아 목사님 오늘 왜 저런 말씀을 하시냐 정말 저건 진짜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분만 손해예요. 그분만 손해예요. 그분만 손해요. 제 설교 방식이나 스타일이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용에 있어서도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설교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내 말씀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설교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내 것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축복은 받은 자의 거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를 위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때문에 그 모든 언약의 말씀들은 예수 안에서 뭐가 돼요? 예가 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순간에 한 입에서 두 가지 말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제 입에서는 지금 한 가지 말이 나가고 있고 이 한 가지 단어와 이 한 문장을 여러분들은 똑같이 동일하게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이들에게는 이게 복이 되지만 남들이 그렇게 아멘하여 축복의 길로 들어서고 있을 때 혼자만 딴 생각하고 그 유대인들처럼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것처럼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처럼 내게 주어진 이 축복이 축복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멸시하고 대적하다가 망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축복은 저를 따라하시오. 축복은 받은 자의 것이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지금도 그 축복과 복음은 계속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도 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하는 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밭이 열매를 맺는다. 다시 한번 시작. 좋은 밭이 열매를 맺는다. 데살로니가 있는 형제들은 밤에 바울과 실라를 빼돌려서 베레아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거기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 아닌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작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베레아에 살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때요?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고 또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하는 정말 마음밭이 참 좋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때문에 이 바울의 복음은 순조롭게 전해졌고요.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유대인들과 이 베레아는 다르잖아요.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세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많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밭이 좋은 마음의 밭으로 받잖아요. 그분은 그게 그분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저랑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복 받는 거니까. 저랑은 상관없어요. 그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좋은 마음의 밭을 간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 3월에 뭐 이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어떤 분이 2013년에 지금부터 한 6년 전이네요. 2013년에 전 재산 7억 원을 주고 땅을 샀답니다. 그리고 그 넓은 땅에다 농사를 지으려고 이것저것 다 심어보는데 심는 것마다 다 시들어버리고 농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해서 이거 왜 이 농사가 안 되지? 뭐 심으면 놔야 되고 거름도 주고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포크레인을 불러다가 땅을 팠어요. 조금 땅을 파니까 땅 속에서 시커먼 온갖 쓰레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파내려갔더니 쓰레기에서 나온 그 침전물과 썩은 물과 뭐 기름, 뭐 플라스틱과 같은 것들이 막 뒤섞여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참을 더 파고 내려갔더니 한 3.5m 정도 더 파고 내려갔더니 그 밑에 비로소 정상적인 흙이 있더래요. 그 넓은 땅에 3.5m로 쓰레기가 쫙 쌓여 있었던 거예요. 거기가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거예요. 그 땅을 산 거예요. 쓰레기 매립장을 산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전 재산을 들여서 그 땅을 샀답니다. 이런 쓰레기가 매립된 썩은 땅에서는 뭘 심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여러분 농사가 되기, 여러분 쓰레기에서 무슨 농사가 되겠어요? 좋은 땅에서 농사가 되는 거, 쓰레기에서 농사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보니까 사람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떨어진 곳을 보니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씨는 단단한 길가에 떨어졌어요. 씨가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길가이기 때문에 단단하니까 씨가 겉으로 드러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새들이 와서 그거를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기도 했는데 돌밭은 돌이 너무 많다 보니까 흙이 얕아요. 흙이 얕아가지고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않아서 자라기 전에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치니까 그냥 시들어버렸어요. 어떤 씨는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햇빛을 가려서 씨가 자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결실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씨의 비유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순간에도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지만 마음을 열지 않고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은요 이 말씀이 떨어져요.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지금 제가 다른 이분에게 이 말씀, 이분에게 이 말씀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말씀이 떨어지는데 이 마음이 굳어 닫혀있고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은요 이 복음이 떨어지는데 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가 와서, 즉 마귀를 얘기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그 마귀가 와서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심겨져서 뭐가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 떨어졌는데 사라졌어요. 누가 와서 뺏어간 거예요. 또 돌밭과 같은 마음은 믿음의 뿌리가 얕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면 작은 시험과 고난 앞에서도 믿음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처음 신앙생활,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나오는 게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나오는데 그 꾸준히 나온다.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살던 그런 어떤 습관이라든지 패턴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와가지고 한 번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면 세상에서 갖고 있었던 그런 마음과 같은 그런 사실 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교회 온다고 해서 한 번에 바뀌어지지는 않아요. 뿌리가 사실 얕아요. 그래서. 돌도 많고 이 돌을 사실 골라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시험과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가시덤불이 많은 사람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면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재물에 가는 유혹 때문에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 염려는 더 커져요. 여러분 돈 좋아하면요 세상에 대한 염려는 점점 커질 겁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또 그 유혹 때문에 말씀이 결실을 못 맺는다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받을 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간이 짧을지라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믿음이 쑥쑥 자라요. 믿음이 잘 자라요. 표정이 달라집니다. 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우 이분은 집사님 같아 벌써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표정이 너무 좋아요. 표정이 좋아지고 말이 달라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끊은 게 있다고. 뭐 끊었다고요? 욕 끊었다고. 욕 잘했어요. 제가 욕 잘했어요. 이게 말이 달라져요. 아, 그 이후에는 제가 교회 오빠 스타일로 말이 바뀌더라고요. 스위트하게 바뀌었어요. 좀 바뀌었어요. 말이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태도가. 모든 태도가 달라져요. 성실하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고요 온유하고 삶의 변화들이 점점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을 그런 사람 좋은 밭은요 머지않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착해야 됩니다. 자기 성향이 있고 기질이 있고 뭐 성격이 있고 자기 원래 모습이 있죠.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예수 믿으면 착해져야 돼요. 착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변화되고 다 좋은 열매를 맺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복음이 떨어질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걸 순수하게 받아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단단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고요. 사실 이 걸러져야 될 돌들이 싹 걸러내지고 우중충하게 이 가시덤불처럼 우중충하게 부정적인 마음들을 버려하고 오직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 거듭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떨어든지 그 사람은요 쑥쑥쑥 자라요. 우리 교회에 새가족들이 많지 않아요. 새가족들이 많습니다. 매주마다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또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 믿음이 잘 자라는 분들은 보면요 좋은 마음의 밭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게 정말 잘 자라요. 정말 말씀이 탁 떨어지면 잘 자라요. 그런 모습 보면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이어야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되려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복음 수혜자 오늘 두 가지 주제 나눴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축복은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 거예요. 받은 자의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고 그걸 하찮게 여기면 그런 순간 그 사람에게는 그 복이 떠나가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러시아가 미국한테 땅 뺏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러시아 분 없죠? 시험 들면 안 되니까. 러시아가 미국에 땅 뺏긴 거예요. 그 복덩어리를 뺏긴 거예요.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 받잖아요. 무슨 말씀이든 여러분 그냥 받아보세요. 그 열매는 그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복되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 속에 기적이 시작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드렸던 우리 찬양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우리 찬양 같이